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찬송과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의 첫 가사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크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들은 약하나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지난 일주일에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짐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던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아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엄지아 자매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아 자매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아 자매님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입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지하자매님은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솔직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말은 자주 들어왔었는데요. 막상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라고 물으면 쉽게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착하게 산다는 거,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걸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 이상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절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단순히 종교인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건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의 근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지위나 직업, 외모, 성과로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보호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가요?
맞아요. 그런데 그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억지로 다 하는데 마음은 멀다면 그건 자녀다운 순종이 아니잖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해서 하는 일이 많거든요. 예배도 의무감으로 드릴 때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자녀라면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해서라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해야 한다에서 하고 싶다로 바뀌는 것, 그게 자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만큼 친밀한 관계로 초대받았다는 뜻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고백이 참 힘이 됩니다.
아빠, 아버지라니 너무 따뜻해요. 사실 저는 하나님을 좀 멀게 느꼈었거든요. 늘 나를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처럼 생각했는데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니 그게 자녀로 사는 마음이네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조차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는 꾸짖지 않으시고 달려와서 끌어안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장면 생각만 해도 정말 눈물이 나요. 이 그 아들이 자격이 있어서 다시 아버지 품에 안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저도 자녀로서 더 그 사랑을 믿고 싶습니다.
지하자매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사랑을 받는 존재로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늘 네가 더 노력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 사랑 고백을 담은 찬양을 함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네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요.
맞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 마음이 닫혀있는 시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의 자녀로 산다는 건 곧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네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곧 자녀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셨고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게 무겁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기쁨, 그게 진짜 복이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죠.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누가 우리 아버지인지 알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요즘에 남조선에서 인기 있는 찬양 중에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곡이 있어요.
오늘의 주제와 제목이 같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 곡을 들으면서 오늘의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곡의 가사는 조금 무겁기도 해요. 주의 자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며 닮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이 곡의 가사를 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은 삶이 펼쳐집니다.
네,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바다 위로 걸어가고 또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해야 하네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 같이 말이에요.
그 고백이 바로 자녀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나도 견디고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지하자매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제 믿음이 아직은 연약해서 조금 더 믿음의 씨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내 맘찬 가족분들도 함께 상상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초대받았는데 고난이 주어진다면 그 자녀된 것을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고난이 온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곡의 후렴 가사로 우리는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됩니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른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또 나를 견디고 살아내게 하실 믿음의 여정을 주저하지 않고 발을 내딛어 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네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시작되고 그 사랑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내 맘찬 가족 여러분,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삶의 고난이 커지셨을까요? 하나님이 홀로 두신 것 같은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 이 곡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들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을요. 그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하자매님의 고백처럼 평탄한 삶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누었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내 맘 찬 가족 여러분이 새해를 주의 자녀로서 사랑과 믿음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불가운 대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사랑의 자매님도 잘 은혜 가운데 지내고 계시죠?
네.
네.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매우 춥지만 또 오늘도 따뜻한 말씀 기대하면서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저도 1월 둘째 주를 시작하면서요, 여전히 설렘이 있는 것 같고, 또, 날씨는 춥지만 참 강의 학교를 같이 해서 그런지 마음이 되게 따뜻한 하루하루들을 보내고 있고요. 매주 또 어떤 말씀들을 올해는 보게 될까라는 설렘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자, 먼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는 54문의 세 번째 교회의 표지들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었어요.
네. 표시란 어떤 것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만드는 표시나 특징을 말하는데,
네.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증거, 즉 교회의 표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과 복음에 참되고 순결하며 올바로 이해된 교리, 다른 말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교리를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성례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교리나 여러 사역에 대해서 복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와 관련한 발언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언제나 사적이며 공적인 큰 오류들이 있어 왔지 않느냐. 뭐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른 복종하지 않았다. 네, 교회에, 네. 교회로서의 표지가 없었다. 뭐 이런 거겠죠?
네. 분명한 사실은요. 그간 존재한 모든 교회의 참된 토대는 언제나 보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토대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 터 위에 모두가 보배로운 집을 지은 건 아니었습니다.
네.
어떤 이들은 금으로 집을 지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지푸라기로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이런 오류들, 그러니까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듯한 이런 일들을 옹호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오류들이 있어 왔다는 사실만으로 참된 교회의 표지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 모순이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그렇게 많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교회들이 범죄해 왔지 않느냐. 복종을 교회의 표지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복종하지도 않고 죄를 짓는데. 자, 이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나요?
네, 비록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런 것들을 옹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탄식해 왔습니다.
그렇죠.
비록 교회의 그런 모습이 외형적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들에 대한 순종을 참된 교회의 표지 중 하나로 첨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단이나 분파주의자들도 참된 교회의 표지들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지 않느냐.
네.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었죠?
네, 자기들 스스로 주장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자기들이 정말로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느냐. 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세 번째 주제를, 네 번째 주제, 교회를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먼저 살펴본 것은,
네.
교회를 왜 하나다라고 부르는 것, 부르느냐라는 것이며,
네.
거룩하다라고 부르며, 보편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교회는 하나다라는 말의 의미는 교회는 교리와 신앙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를 거룩하다고 하는 까닭은요, 하나님께 일치하도록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죄의 찌꺼기들에서 점진적으로 구해내셔서 교회 속한 모든 사람들의 순종의 모든 부분들을 시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며
네.
또한 교회가 거룩한 신적인 용도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이며 바깥에 있는 불경한 자들과도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교회를 하나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 이렇게 살펴보고 또 한 가지를 살펴봤죠. 왜 교회를 보편적이라고 할까? 네, 뭐 가톨릭이라고 할까? 뭐 인류 공통적인 일반적인 교회를 왜 그렇게 부르느냐라고 했었는데요.
네, 교회가 장소적으로 어느 특정한 곳이나 나라에 매여 있거나 한정되어 있지 않고 온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에 또 교회는 모든 민족에 속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교회는 세상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교회를 보편적이라고 말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배운 내용을 짧게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참된 믿음 속에서 일치하여 영생을 얻도록 온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교회를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과 또한 내가 그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토록 지체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 53문의 네 번째 주제. 교회를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다 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살펴보죠. 교회를 보편적이다, 교회는 보편적이야 라고 하는 이유 중에 교회가 언제나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었죠. 지난주 네. 한 것에서. 자 그럼 교회가 그렇다는 것, 그러니까 언제나 계속 존재한다는 것,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성경이 선언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예레미야 33장 20절에서 21절,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시를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머리의 몸인 교회 역시 끝날까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존재할 거야. 네, 영원히 존재할 거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교회가 언제나 존재할 것이라는 뭐 과거로 표현하자면 언제나 존재했었다는 이 사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전에 살펴보았던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라는 주제에서 이 모든 교회가 하나라 하나다라는 것이며
네.
동일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신경 조목에 보면 거룩한 공회와가 있잖아요.
네. 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겠죠. 그 고백의 의미는.
네.
자, 그렇다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당신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같다는 거겠죠. 구약의 네. 교회, 신약의 교회.
그쵸.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분은 그리스도니까. 결국 구약이든 신약이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겁니다.
네.
아멘.
요 내용을 여기서 마치고 질문을 하면서 다음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네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신앙에서 뭐가 중요하죠? 뭐 성경, 네. 또 뭐가 있어요? 교회.
교회, 네.
자, 뭐 그런 게 중요할 텐데. 자, 그러면 성경과 교회. 이 둘 중에서는 어떤 게 더 권위가 높을까요?
아, 그러니까 만약 둘의 의견이 다를 때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 이런 질문이신 거네요.
그렇죠. 권위라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지위나 자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사랑자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네.
제가 듣기로는 교황주의자들, 즉 네. 로마 천주교와 같은 교회에서는
네.
교황이 가장 높은 권위에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서 하나 살펴보고 넘어갈 것은 우리 사무엘 형제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로마 천주교를 종종 카톨릭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카톨릭은 여기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이런 자들은 카톨릭이라고 하지 않고 교황주의자 혹은 로마 천주교라고 하면 돼요. 제가 사실은 우리 사무엘형제님이 말한 그 문제를 말하려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 교황주의자들은요, 사무엘형제님이 말대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아. 그러니까 교회 말은 무조건 들어. 성경하고 다른 게 있어. 그럼 교회가 우선이야. 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거 어때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죠.
네. 네. 그러게요. 교회에서 성경이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서 교회가 나왔다는 것만 생각해봐도 알겠다 싶은데요.
그렇죠. 네. 저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데는 뭐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으로 어거스틴이라는 분의 글 때문이기도 해요. 원래 어거스틴은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있다가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카톨릭, 그러니까 공교회, 교회의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형제님 읽어주실까요?
나는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에 순종하였다. 카톨릭 교회의 권위가 나를 감동시키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가 복음서를 읽고 말씀을 읽고 거기에 네. 기록된 교리를 믿게 된 것은 바로 교회 증언을 통해 된 일이다라고 뭐 예,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렇죠. 예. 네네네.
그렇긴 해도 교회의 권위가 잘못 이해될 정도로 지나치게 좀 강조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요. 이제 아무튼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나는 그래서 믿었다. 이 표현을 보면 교회가 너무 강조되어 있고 너무 강조된 나머지 교회가 마치 이제 복음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교황주의자들이 거 봐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교회의 권위를 최고에 두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거스틴이 복음을 믿은 다음에 계속해서 복음보다는 교회에 대해 더 큰 믿음을 갖고 뭐 만일 교회가 복음에 반하는 것이나 성경에서 입증되지 않는 어떤 것을 제시하거나 결정한다 해도 교회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떤 책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말했던 것처럼 율법과 복음의 기록들에서 우리가 받은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요. 맞습니다. 사실 어거스틴은 아까 그 책에서 이런 말도 했거든요. 복음을 믿기 때문에 만일을 믿을 수가 없다.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똑같은 책에서 말을 했어요. 만일의 사도직에 대한 언급이 복음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만일을 안 믿고 복음을 믿는다.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린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네. 교회가 아니라.
어거스틴도 핵심은 복음이다라고 말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자기들 마음에 드는 데만 딱 잘라서 주장했던 교황주의자들.
네.
아, 역시 사악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사람들을 이끌어서 문용원을 지옥에 던져 넣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이 교회의 오류에 대한 교황주의자들의 태도도 한번 짧게 짚어보고 넘어가죠. 교회의 오류란 뭐냐면 교회가 잘못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 교황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교회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교회는 절대 잘못하지 않아. 그럴까요? 아닐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그들의 교회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교회 몇몇 구성원들이나 특정한 부분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나 온 교회가 오류를 범하는 법은 없다.
네, 이건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교회를 지옥교회 같은 개개의 교회로 생각해본다면 뭐 오류를 범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네. 교회, 공교회, 교회로 본다면 교회는 오류를 범하지 않죠.
그렇죠. 교회를 어떤 교회로 지칭하고 있느냐에 네. 따라서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 수도 있고.
네. 둘째, 교리의 몇몇 특정한 점들에서는 교회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나 모든 교회 전체에 대해서는 오류를 범하는 법이 없다.
그렇죠.
셋째, 교회 토대가 되는 교리에 있어서는 교회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네.
네, 구원과 복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죠. 네. 그래야 참 교회이기 때문이고 또 그래야 교회는 영원하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교회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절대로 잘못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네. 이런 경우를 빼고 뭐 교회는 실수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가 선언한 건 다 지켜. 이렇게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53문의 네 번째 주제, 교회를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마치고요. 다섯 번째 주제, 교회가 국가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와 국가, 첫 번째 차이는 뭘까요?
네, 국가란 십계명의 두 돌판에 따라 외형적인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시민법에 의해 통제되는 하나의 사회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란 복음을 포용하고 신적인 재정에 따라 성례를 준수하며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순종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네,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 차이는 뭘까요? 예, 교회 안에는 언제나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국가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네.
자, 그다음 차이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국가는 장소와 때와 법에 있어서 서로 구별되는 여러 다른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국가의 시민이 동시에 다른 국가의 시민일 수도 없고 모든 국가들을 대부분으로 포용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국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네, 하지만 교회는 모든 시기를 통틀어서 또한 모든 나라 가운데 오직 하나였고 언제나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리켜 여러 부분들, 즉 보편적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요. 보편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죠. 통치자들에 있어서도 교회와 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한 분이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고요. 하지만 국가는 어때요? 이 국가들은 제각기 왕이나 통치자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죠. 법이나 원칙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국가는 법을 제정할 권위와 권한을 지니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양심적으로 이에 복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을 받는 모임입니다. 말씀으로.
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신앙의 강령들을 제정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질서와 덕을 위하여 법규들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것들이 양심을 묶어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역시도 강제적인 권위로가 아니라 자의적인 동의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교황주의자들은 뭐 교회가 이런 것을 선포했으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죄악인지 알아야 하겠죠. 법과 질서의 차이를 살펴봤으니 그럼 그것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국가는 완고한 범법자들에 대해 형벌을 가하고 국가의 법을 검, 칼로 보존할 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교회에는 그저 말씀의 것만 있을 뿐입니다. 네. 말씀의 것이란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정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53문의 다섯 번째 주제, 교회와 국가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봤고요. 여섯 번째 주제를 살펴보죠. 교회와 나머지 인류가 서로 차이가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교회와 관련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믿음이나 회개의 필수성을 부인하며 공공연히 또 완전하게 교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말하자면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들이겠죠?
네, 네, 한 부류.
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부르심을 받았긴 하나 외식하는 자들로서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고백하기는 하나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심이 없는 자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잘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류는 사람들이 비교적 숫자가 적네요.
맞아요. 자, 그럼 이런 차이가 있는 원인은 뭘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뉠까요?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멘.
아멘. 그러네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부르사 자신에게로 모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네요.
맞습니다.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로 뜻하신 분은 성부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성부의 그러한 뜻을 간접적으로 행하시는 수행자이시고 또 성령님은 그 일의 직접적인 수행자가 되십니다. 뭐 수단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어요? 그 일을 어떤 것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세요? 예, 성경이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구원받아야 할 것을 뜻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점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바람 때문일 것이며
네.
또 구원을 찾으라며 모든 이들을 초청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53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에 대해 우리 나눠볼까요? 사무엘 형제님.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네.
교회에서 성경이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가 나왔다라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회나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그 시대마다 그 모든 것들이 질서나 이런 것들은 변한다라는 거죠. 그게 국가와 아까 교회에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 말했는데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수많은 것들이 변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방식들도 변하겠지만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저희는 그 어느 나라에 속해 있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고 그 법을 따라야 하며 그 성경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선지자들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고백했던 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됨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아멘.
예, 그런 면에서 저희 고향에 있는 조선 땅에도 지금은 어둡고 춥고 때로는 영적에 영적으로 많은 것들이 침체되어 있을지라도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세워진 성전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의 용사처럼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깊고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래서 지금 이 남한의 교회와 북조선의 교회를 비교해 봤을 때 그
네.
교회, 그러니까 뭐 이런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 성도님일 수도 있는데, 어느 곳의 교회 성도님들이 더 정결하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너무나 북조선의 교회거든요.
네.
네. 그들에게는 예수님 사랑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이 남한의 교회는 예수님 사랑 말고도 우리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봤을 때, 물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우리가 기도드리고 있으나
네.
하나님의 현재적 일하심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너무 염려하지 않게 되고 또 그렇게 되죠. 네, 우리 사랑자매님, 네, 오늘.
네, 저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교회를 부르사 또 자신에게로 모으고자 하신 하나님의 선택 안에 우리가 있음을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물리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공격이나 핍박에 굴하지 않고 저 북한에서도
네.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해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네.
것에 좀 감격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랑자매님께서 아마 다음 주에, 그 다음 주구나, 2주 뒤에 네. 할 내용을 또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랑자매님이 오늘도 예쁜 옷을 입으셨는데, 우리가 옷 같은 거 어떤 거 골라서 사서 입나요? 내 마음에 드는 거.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 어울리거나 또 재질이 좋거나 아무튼 예쁜 거. 그런 네. 걸 선택해서 사입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선택은 그런 선택과 전혀 달라요.
네.
우리는 선택이라고 했을 때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거, 쓸만한 거, 효과적인 거, 이런 걸 선택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선택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라고 할 때 뭔가 이 사람이 좋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착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했다. 그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선택의 교리를 생각할 때 절대 교만할 수도 없고
그쵸.
참으로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고
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교리인데요.
맞아요.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이 났네요. 아마 다다음 주에
네.
할 것 같은데 또 그때
네,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54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하여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치제 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안에서 즐겁게.